할렐루야. 교회 다시 시작하라. 교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1년 동안 월삭 새벽기도에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에 울컥한 그런 감동을 주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영성이 깊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 한희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행복이라는 신곡이었습니다. 그 신곡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그 곡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잔잔한 감동으로 모처럼 울컥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왜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성도와 만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꼬이고 서로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제대로 한번 목회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이대로 맨날 다투고 맨날 큰소리 내고 맨날 싸우고 살아야 될까요? 그게 그냥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리 10년, 20년 뒤에 흘러가도 이것은 똑같은 모습일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는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은 미지근한 성도가 아닐까요? 먼저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께 던지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차가운 물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는 차가운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찾을 때, 차가운 물을 찾을 때마다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제 아들 녀석도 그렇고 엄마에게 짜증을 냅니다. 왜 물 안 넣어놨냐고. 왜 미리 물을 넣어놨어야지 왜 물을 안 넣어놨냐고. 그렇게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물을 마시고자 할 때 차가운 물만이 해결하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미지근한 물을 먹고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차가운 시원한 물을 내 목으로 덜컥덜컥 마실 때 해결되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오디케아 교회의 맛을 본 거예요. 나오디케아 교회의 맛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리라 얘기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미지근한 너를 보면 속에서 구역질이 난다. 미지근한 너를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럽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미지근한 맛이 어떤 맛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미지근함,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미지근함, 로검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의는 어떤 거냐면 뜻뜻 미지근한 대충대충 신앙에 열심이 없는 상태, 신앙에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상태가 바로 미지근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갈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애매한 상태, 그것이 미지근함이지요. 또 자기 삶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는 모호한 상태, 또 한 가지 현재 상태에 그리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기이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평가했습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없다면 오히려 차가운 것이 낫다. 냉대하고 관심이 없고 죽은 것이 더 낫지 믿는다고 하면서 흐리멍텅한 것은 더 disgusting, 역겨운, 불쾌한, 구역질 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욕하고 방해하는 무리들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더 안 좋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866년에 성도의 수가 4,366명이었대요. 1866년에 굉장한 부흥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상박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심히 더 안타깝고 답답하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 미지근한 신앙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는 얼음 가득한 시원한 음료가 필요하죠. 정말 때학볕이 뜨거울 때는 정말 얼음 가득한 시원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더위가 싹 날아가죠. 또 오늘같이 막 으슬으슬 추울 때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린다든가 뭐 찬바람이 막 불어올 때는 우린 그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어묵국물. 뜨거운 어묵국물을 쫙 마시면 그 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원한 차가운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disgusting, 불쾌한, 구역질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셔도 마셔지지 않는 그것이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따뜻함이 필요할 때는 따뜻해야 합니다. 차가움이 필요할 때는 차가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맛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보고 평가를 내주신 거죠. Disgusting. 구역질난다. 혹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맛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토해내겠다. 내가 다 토해내겠다. 한다면 어떨까? 저 먼저 라오디케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나누지요. 이 도시는 물이 굉장히 귀한 도시였습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도시였는데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히아라폴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골로새 도시가 있었어요. 히아라폴리스의 특징은 뭐냐면 온천 지역입니다. 뜨거운 온천 지역이에요. 그리고 골로새는 높은 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고 굉장히 경제력을 갖춘 도시였기 때문에 물론 물이 없는 지역적 특색들이 있어서 그래서 수로를 건설하죠. 한번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죠. 저것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수도입니다. 예, 히아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공수하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수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다음 사진도 있어요. 예, 저게 수로입니다. 저 잔재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 길,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원한 물을 공급을 받았어요. 문제는 히아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물이 이 바로 라오디키아의 도시에 도착할 때쯤 되면 다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오는 그 차가운 물이 바로 이 라오디키아 도시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이미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지형적 특성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라오디케아 교회를 통해서 무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찾듯이 추울 때는 뜨끈한 국물을 찾듯이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더울 때 상쾌한 청량 음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추울 때 얼어붙은 손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정말 시원함을 필요로 할 때 청량 음료와 같이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 정말 따뜻함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가 필요한 그 필요할 때에 정말 따뜻한 교회인가? 그런데 라오디케아 교회는 상쾌한 청량음료도 없고 뜨끈한 어묵 국물도 없는 그런 무반응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전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거예요. 야,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문자 보내도 하나도 답변 안 줘요. 하나도 답변 안 줘요. 꿈쩍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건지 관심이 있는데 괜히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라오디케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첫 시작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까요? 이 편지의 무게입니다. 이 편지의 무게감. 이 편지가 얼마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첫 편지 서두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중이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후 60년경에 이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폐허가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요. 다 무너져버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포항 지진이 났던 그 시간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지진이 나더라고요. 예, 요 내용을 준비하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요, 부자 도시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다 재건을 했어요.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건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진 한번 보죠. 사진을 보면 그때 당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지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어땠는지를 대충 짐작 가능할 정도죠.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힘이 있는 도시였고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됐는데도 다시 복구가 돼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도시로 건설할 정도면 이 도시가 엄청난 부유를 자랑하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그 도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부자였지요. 부자였습니다. 17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진단합니다. 자가 진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는데 어떻게 진단하냐면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우린 부자다. 우린 부요하다. 부족한 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 교회 안에는 세속적 가치관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상식이라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모자랍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부요, 부족한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전혀 우리는 부자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이대로 살면 괜찮아요. 이대로 신앙생활, 종교적 생활로 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유있게 편하게 봉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disgusting, 구역질난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하여내고 싶다. 토하여내고 싶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queeze 이것은 뭐냐면 끼어 넣다, 쑤셔 넣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끼어넣지 마라, 쑤셔넣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세속적 가치관을 끼어넣지 말고 쑤셔넣지 말고 주입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입하지 마라.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요함, 부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속적 가치관을 끼워넣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오디케아 성도들의 자가진단 세 가지를 들으시고 주님이 다시 그들의 평가를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다섯 가지로 진단을 하시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얘기합니다. 주님 마치 그동안 참았다는 듯이 평소 마음에 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요. 그것이 다섯 가지로 진단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 뭐냐면 너희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영성이 공고해졌다. 이겁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영성이 공고해졌다. 부유하기 때문에 삶이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유하기 때문에 지금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부유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바로 삶이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다. 부유하기 때문에 삶이 벌거숭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라오디케아 교회는 부유함 때문에 생명력을 잃었고 간절함을 잃었고 영적인 갈급함을 잃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둔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배가 불렀는데 진리를 추구하겠습니까? 이미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할 때 벼르고 벼릅니다. 벼르고 벼르다가 이젠 안 되겠다. 너 한번 순종하면 돼야 되겠다. 한번 맞아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오늘 좀 한번 맞아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진단을 한 내용들을 막 쏟아부었을까요? 그것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라. 다시 냉철함을 회복해라. 그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요.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요. 남편도 속 안 썩이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 정말 문제 많다 이거예요. 너 정말 문제 많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정말 문제 많다. 보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처방하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뭐지요? 뭐예요? 고난 속에서 얻어낸 이 금이에요. 고난 속에서 얻어낸 그 뭐죠? 믿음이요. 믿음은 어려울수록 강해져요. 믿음은 진짜 힘들수록 믿음은 진짜가 돼요. 진짜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수록 거기서 버텨내고 버텨내면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리고 또 옷을 사라고 하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옷을 사라 얘기합니다. 옷. 뭐지요? 옷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뭐예요? 보혈이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이거예요. 안약을 사라. 뭐지요? 그동안에 못 봤던 눈이 어두워 그동안에 못 봤던 것들을,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동안에 못 봤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유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내가 너무도 가련한 자네. 내가 너무도 가련한 자이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다. 살아, 살아 얘기하잖아요. 산다. 무엇을 사서, 무엇을 사서, 무엇을 사서 얘기하잖아요. 살아. 이것은 뭐냐면 정당한 가격을 내고 사는 것을 말해요. 정당한 가격을 내고. 그 힌트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얘기합니다.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얘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라 해놓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를 마음대로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와서 가져가라. 예?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연단한 금을 가지고 가라. 흰옷을 가지고 가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언약을 가지고 가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주님이 처방하시면서 그 처방전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부자가 아니다. 너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부유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해라. 그 믿음을 꽉 붙들어라. 흰옷을 가져가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다시 한번 세상을 봐라.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환불하시고 보혈로 사신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으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이 위대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요. 주님은 권세로 문을 팍 차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문을 차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드린대요. 나의 인격을 존중하는 우리 주님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느 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좋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무더울 때는 시원한 우정으로, 추울 때는 따뜻한 열정으로. 그리하면 무엇을 약속합니까?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영적인 생활이 미지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자를 내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러한 자들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